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이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험을 통해서와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았거나 직접 목격을 하면 어떤 사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내가 목격하지 않은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부류의 과정을 갖습니다. 경험을 통해서와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는 신약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죠. 다시 살아났죠. 그렇게 직접 겪은 사람이나 그것을 본 가족들, 목격한 가족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부활신앙으로 순교를 서슴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극복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경험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논리적 과정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논리적 과정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진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 없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 부활을 약속하셨으니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앙적 논리 과정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한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 모세가 그런 신앙을 가졌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이 부활신앙을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거죠. 다니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부활의 신앙을 더 굳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앞으로 큰 재난에 순교하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었다가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 부활하여 영생을 받을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몸과 같은, 또 사라는 태의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걸 알아요. 사라의 태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다윗이 곤궁한 상태에서 또는 광야에서 어떤 죽음의 위협을 당했거나 그리고 왕권에 심각한 도전을 당했을 때 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분기시 되어 주심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고백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의 바로 이런 신앙 때문입니다.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자신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늘 모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다윗 곁에 계셔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든든히 보호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곁에서 든든히 보호해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 상반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이 죽음의 상황을 직면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절 하반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 말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육신이 썩도록 썩지 않도록 그 신령한 몸을 입혀주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다윗의 부활신앙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부활신앙과 같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윗의 부활신앙과 바울의 부활신앙이 같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비록 육의 몸은 연약하여 죽기도 하고 썩기도 하지만 다시 부활한 후에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존귀한 몸이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 대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현세를 넘어선 내세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생명의 길, 즉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위협과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윗을 불안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내동댕이 쳐 놀 수가 다윗을 그렇게 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몇 년 살다가 죽을 짧은 인생을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활과 부활 이후의 영생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생명의 길을 통한 내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두고 다윗이 노래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내세에 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의 부활신앙을 증거해 주셨다. 다윗의 부활신앙을 확증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았고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건 사고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위기와 재난들, 그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김상철 감독의 수작인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그 증거에는 천정은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아니스트였고 유복한 집의 딸이었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암이 걸렸는데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암투병 중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암이 사라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다시 암이 또 재발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85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으니 지금도 그가 살아서 있으니 아마 90차가 넘게 항암 치료를 받겠죠.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대요. 보통 20차에서 한 30차 정도 하면 끝이랍니다. 할 수가 없대요.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면 투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밝아요.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는 작년에 찍은 그 천정은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뒤에 죽음 앞에서 겁내거나 약해질 이유가 전혀 없고 절대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깨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꼭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암으로 투병하면서 암병동을 찾아다니며 암 환우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제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현세의 문제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활 복음을 전하고 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부활신앙으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땅의 삶 속에 그것을 뛰어넘어 평안과 기쁨으로 또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온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